청춘이란 마음의 젊음이다. 신념과 희망이 넘치고 용기에 차 매일 새로운 활동을 계속하는 한 청춘은 영원히 그대 곁에 있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마츠시다 고노스케의 명언입니다. 모든 청취자분들이 청춘이길 바라며 오늘도 일본연구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재면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된 코너 중락이의 일본 영화 답사기,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최중락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최중락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중락이의 일본 영화 답사기 이 네. 코너 이제 맡아서 해주실 텐데요.
네.
어떻습니까? 자기소개 먼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원래 대학에서는 영화 연출을 전공을 했고요. 대학원에서 네. 영화 이론 공부를 하다가 네. 그중에서 영화 중에서 특히 이제 일본 영화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적인 측면에서 영화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네.
문화적인 측면에서 영화를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에서 다시 이런 일문학과에 들어가서 석사, 박사를 마치고 조금 더 이제 스펙트럼을 좀 넓혀서
네.
일본 문화라는 시점에서 네. 일본 영화를 살펴보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팟캐스트에서 저희가 일본 영화에 대해서는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가볍게요. 근데 이제 일본 영화를 가지고 일본 문화를 좀 보는 뭔가 조금 전문성이 갖춘 그런 코너가 생겼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예, 그러니까 제가 네. 그 어디에 시점을 맞춰갖고 네. 진행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우선 가벼운 터치로 네.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영화를 스토리를 네. 이해하는 걸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영화 속에서 어떤 상징이라든지 네. 코드들을 통해서 일본 혹은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네네. 문화적인 특징들을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고 고자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은 아무래도 첫 번째 시간이니까 예. 뭔가 일본 영화의 전반적인
예.
그런 느낌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뭐 한국하고 좀 비교를 해볼까요? 어떻게 해볼까요? 네.
예. 저 오늘은 좀 네. 가벼운 터치로 일본의 이제 전체적인 영화 산업에
네.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한국과 비교를 하다 보면 그 네. 특징이 좀 더 두드러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비교를 해가면서 일본 영화 시장이라든지 산업적인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뭘까요? 일본 영화가 한국보다 약간 이렇게 뒤처진 느낌이라고 할까요?
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기는 하거든요.
네.
한국이 영화 산업이 훨씬 더 발전한 느낌 이런 느낌도 또 받기도 하고 이게 네. 맞는 건지
네.
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이제 극장을 중심으로 하는 네. 영화 상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한국이 많이 앞선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 역시 그런가요?
예. 그 외에 영상 소프트.
네.
여기서 영상 소프트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뭐 DVD라든지 블루레이 판매 그리고 렌탈샵들에서의 비디오를 렌탈해서 본다든지 이러한 측면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많이 되는 것들은 다운로드라든지
네.
그 아니면 IPTV
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요금을 지불하면서
네네.
영화를 시청하는 유료 영상 서비스
우리나라는 세 가지 한국은 대부분 한국은 대부분 그런 식이잖아요. 다운로드를 해서
네.
일본은 아직 렌탈샵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네, 특히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츠타야라고
아,
하는
츠타야.
비디오샵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렌탈을 많이 하는 걸로
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한국보다 그런 건 좀 느린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네. 10년 전에 유학할 때
네.
츠타야에서 빌려보고
네.
이랬던 것 같은데.
예. 그 특히 또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네.
이런 데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렌탈 인터넷을 통해 갖고
네.
뭐 스트리밍 서비스를
네.
한다든지
네네.
아니면 다운로드를 받아서 볼 수 있게
아.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아,
저도 이제 한국에서 아마존 샵을 통해 갖고
네.
제가 이제 보려고 하니까 이제 그 국가가 달라서 그건 이제 서비스가 지원이 되지 않고
IP가 달라서 뭐
네,
이런 거죠. 외국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네.
느낌이군요. 아, 그렇군요. 조금 더 그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
네.
예컨대 한국의 영화가 일본보다 조금 뭐 이렇게 흥행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요소를 보면은 좀알수 있을 것 같은데 스크린 수라든지 이런 것들로도 좀 비교가 될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그 일단 제가 2016년도 한국 영화 산업 결과 보고서라고 하는 건, 과 사단법인 일본 영화 제작자 연맹 자료, 요거 두 개의 자료를 통해 갖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한국 자료 같은 경우는 한국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발표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영화 제작자 연맹이라고 하는 이제 사단법인인데 거기서 매년
발표하는
발표하는 자료를 갖고 비교를 한번
역시
해보겠습니다.
교수님입니다.
일단 뭐 스크린 수, 여기 있는 스크린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극장 수랑은 좀 다른 부분이죠. 특히 요즘은 이제 멀티플렉스로 상영이 되다
여러 개
보니까,
스크린을 가지고 있죠.
한국 같은 경우가 한 2,500관 정도가 되고, 일본 같은 경우가 3,400관 정도가
일본이
됩니다.
훨씬 더 스크린이 많군요.
예.
많기는.
아무리 이게 뭐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인구수라든지 이런 것도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제
아, 그렇군요.
우리랑의 차이가 있으니까 스크린 수 자체가 일본이 많은 건뭐 당연한
그렇죠.
이치라고 이렇게 생각이
인구나
들고요.
뭐,
근데 조금 좀 특이한 게총 관객 수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 한국 같은 경우가 작년에 한 2억 1천만 명 정도가 이제 총 관객 수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1억 8천만 명 정도로 이렇게 집계가 됩니다. 오히려 이제 총 관객 수로 볼 때는 한국이 훨씬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천만 명 정도 더
그러니까
많은
한국
게
같은
되는
경우는
거죠.
인구가 5천만이라고 뭐 어린이까지 집어넣어서 하면은 1년에 한 4번 정도는 본다는
그렇죠. 평균
뜻이네요.
4번 정도
근데
본다고
일본은
볼수
1억
있죠.
8천만 명이면 일본 인구가 1억 2천 정도
네.
되니까 한번 조금 뭐 보는
그렇죠. 한번 미치 예.
그렇군요.
네.
차이가 이렇게 나네요.
네. 근데 이제 또 이제 흥행 수입 측면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한국 같은 경우는 1조 7,432억 원에 해당이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요거는 곱하기 10을 해서 제가 원화로 이렇게 환산을 했는데요. 2조 3,500억 정도가 됩니다.
환율을 그냥 100엔에 1,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2조 3천억 정도. 규모 은행 수입 자체는 일본이 또 훨씬 높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뭐 경제 규모가
이게
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관람료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뭐 오전에 보는 조조 할인으로 보는지 아니면 뭐 3D, 4D로 이렇게 보는지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한국의 평균적인 관람료가 한 8,000원 정도.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8,115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1,307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거는 N이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곱하기 10을 하면 뭐 13,000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8,000원, 13,000원이라고 하는 게 차이가 있으니까 관객 수 대비 오히려 흥행 수입 자체는 일본이 조금 더 많이 잡히는 걸로
저는 일본에서 영화
살펴볼
볼
수
때
있습니다.
1,800엔 정도 준것
네.
같거든요. 근데 할인이 많았네요, 그 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
1,300엔 정도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제 1,800엔 우리 같은 경우도 뭐 10,000원 이렇게 잡히는 경우들이 이제 일반인 기준인 거고요.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운이 되고 또 매월 수요일이라든지 이럴 때 이제 레이디스데이라고
그 무슨
해서
데이데이가.
그러니까 특별 할인되는 서비스 날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다 이제 종합을 했을 때 평균 요금이 1,300엔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관람료가 일본이 더 비싸니까 총 흥행 수입 자체도 조금 더 높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 개봉 편수를 좀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영화 개봉 편수 자체를 보면,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가 한 1,500편이 이제 작년에 개봉이 됐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적습니다. 우리보다 1,149편이라고
이
합니다.
개봉됐네요.
예. 근데 여기서 개봉 편수보다 제가 이제 더 이제 관심을 두는 거는 오히려 이제 한국 영화가 혹은 일본 영화가 영화 전체 개봉 편수에서 얼마나 차지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한20% 정도 되는 1,500편에서 한20% 되는 한 300편 정도가 개봉이 됐고요.
자국 영화네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1,149편 중에 610편. 그러니까 한 53%.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0% 정도 일본 한 53% 정도의 이제 자국 영화가 개봉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오히려 자국의 영화는 더 많이 만든다는 뜻이네요.
네.
뭐 이건 독립 영화까지 합쳐서일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여기는 이제 개봉된 네. 영화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아, 개봉된 영화를 예. 기준으로요.
네.
어, 그렇군요. 한국이 뭔가 영화를 훨씬 많이 만드는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는 네. 일본이 만들기는 훨씬 더 많이 만드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자국의 영화 수입이라고 할까요? 그건 어떻습니까?
흥행 수입 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자국 영화 흥행 수입이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가 9,279억.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가 1조 4,800억 원.
일본이 확실히 예. 더 높기는.
그러니까 흥행
하네요.
수입에 비례해서 오히려 한 이제 일본 영화 자국 영화 수입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이 더 높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 영화들 특히 뭐 할리우드
네.
뭐 대작들이 블록버스터들이 이제 차지하는
네.
부분들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 이러한 네. 전체적인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극장을 중심으로 하는
네네.
상영 형태인
네.
거고요. 요 이외에 제가 이제 주목을 하고 싶은 부분이
네.
그러니까 전체 영상 산업 여기에서는 네네. 영상이라고 하는 건 텔레비전 방송은
포함해서 네.
빼고요.
네.
그러니까 영화를 이용해서 그다음에 영화를 이용한 그러니까 부가 가치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영화 음악도 들어가는 겁니까?
그럼? 아니요, 음악은 빼고요.
빼고요.
영상에
네네, 죄송합니다. 네.
대한 부분인데요.
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가 뭐 극 2조 2,700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극장 수입이 여기 차지하는 부분이 1조 7천억.
네.
그게 소프트가 뭐 0.3 그러니까 3천억 정도.
3천억 정도네요.
예. 그리고 오.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시장이 이제 7조 원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극장 수입이 한 2조 원으로 보고 소프트가 오히려 이제 5조 원.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1.7
네.
대 0.3
네.
그리고 2대 5.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극장 수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영상 소프트 산업
네.
쪽이 더
DVD
많은
빌려주거나 팔거나 하는 경우라는
네.
거죠.
네.
네. 어, 그렇군요. 어쨌든 경제 규모가 일본이 크다 보니까
네.
확실히 조금 수치 자체도 일본이 산업적으로는 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관객 수는 한국이 많다라는 것은
네.
이것도 재밌는
네.
부분이네요. 인구가 훨씬 더.
네.
왜 한국은 이렇게 관객 수가 많을까요?
요
네.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작년도에 개봉했던 자국 영화 흥행 베스트 10을
네네.
제가 이렇게 뽑아봤었는데요.
네.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부산행, 검사외전,
네.
밀정, 터널, 럭키 이러한 순으로
네.
1위부터 이제 10위까지가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네네.
그리고 일본 영화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보셨겠지만
네.
너의 이름은
아, 네.
김이노 나와라고
네.
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예. 네. 신 고질라
네.
그리고 명탐정 코난 순흑의 악몽
네.
그리고 요괴워치 염라대왕
네.
원피스 필름 골드
애니메이션이 좀 많네요.
이게 10위까지 네. 제가 지금은 5위까지밖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10위까지 이렇게 보면 애니메이션이 차지하는 게 이제 6편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도 사실 너의 이름은 제외하고는 명탐정 코난이나 오버워치나
네.
원피스나 도라에몽이나
네.
뭐 조금 속된 말로는 뭔가 계속 이렇게 속편이 나와서 우려먹는 듯한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좀
시리즈물이라고
네.
해야 될까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네.
특히 여기서 이제 보고 싶 제가 주목 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 영화들은 보면 이제 영상 등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이제 상영 등급이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다섯 개로 이렇게 상영 등급이 나눠지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네 개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상영 등급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영화의 전체 10위까지 이렇게 보면
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G 등급.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제 전체 관람가에
전체
해당이 되는
관람가네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 같은 경우는 부산행이 이제 15세, 검사외전이
네.
15세, 밀정이 15세, 터널이 12세, 럭키 15세 이런 식으로 이제 15세, 12세,
그다음에 청소년 관람 불가 뭐 이렇게 나눠지니까
그렇게
네.
되는
근데
거죠.
근데 대부분이 지금 보니까 12세, 15세가 많기는
네.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주로 영화를 소비하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연령대라고 하는 게 어떤 연령대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반대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전체 관람가이기 때문에 이제 특히나 애니메이션을 네. 보기 위해서 엄마의 손을 아빠의 손을 잡고 가는 뭐 가족 단위의
네.
관람층이 대부분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는 뭐 영화면은 기본적인 데이트 코스
네.
같은 그런 느낌이
그쵸. 예.
들군요.
예.
이런 것들도 좀 차이가 있네요.
예.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많기도 하지만 소프트의 비중이 높은 것도
네.
아무래도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좀 대여하고 뭐 이래서 보는 경우도 많으니까
네. 대여도 많이 있고
네.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앞부분으로 들어갔어요. 영상 소프트 시장에
네.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일본 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네.
그러니까 전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조 원 가량이 된다고 했는데
네.
여기서 영상 소프트를 구입하는 규모가 한 2천억 엔.
네.
그러니까 뭐 한 2조 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네네.
렌탈 시장이 한 1,800억 엔.
네.
그리고 유료 영화 서비스, 뭐 IPT 우리로 치면 네. IPTV 혹은 네. 뭐 유료 영상 다운로드
네.
등의 시장이 1,250억 엔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극장에서
네.
뭐 영화를 소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영상 소프트를 구매하는 층들이 많고 빌려보는 층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뭐 나중에 무라야마 선생님이나 다른
네.
분들이 나오셔서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네. 게 아니라 여가 문화라고 하는 부분이
네네.
일본에서의 여가 문화와 한국에서의 여가 문화, 특히 20대,
네.
뭐 30대 젊은 층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긴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그렇게 영화를 막 자주 보러
네.
가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네.
친구들끼리도.
네.
그렇군요.
그게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이제 요금의
네.
문제.
네네.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를 같이 이제 보러 가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혼자 가는 것보다는
네.
뭐 두 명 연인들끼리
네네.
아니면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가는 네. 게 이제
일반적이죠. 많지,
일반적이잖아요.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혼자
네.
뭐 집에서 뭐 구입을 해서 본다든지
네, 빌려서 본다든지
뭐 이런 층들이 더 많지
조금
않을까.
문화의 차이도
예.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국에서 요즘에 찍는 나오는 영화들도 재밌는 게 상당히 많고
네.
좀 뭐 스토리도 튼튼하거나 이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것도 많은데 일본 작품도 상당히 뛰어난 작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어떻습니까? 전 세계 영화 뭐 수상이라든지 이런 영화제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아까
네.
먼저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제 산업적인 측면,
네네.
경제적인 측면이라고 본다면 여기는 이제 예술성 혹은 뭐 영화의 가치에 있어서의 금전적인 부분이 아닌 또 다른
네.
부분에
네네.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영화라고 하는 일본 영화 자체가
네네.
거의 동시대적인 그러니까 영화의 시작을 1895년이라고
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거든요.
아, 메이지 시대군요.
1895년. 전 세계적으로 1895년에
네.
첫 번째 영화 리메르 형제가 상영한 영화가 첫 번째 처음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네.
뒤에 이제 영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만큼 좀 그러한 근대 문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받아들였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영화 산업 자체도 일찍 자리를
네네.
잡았고 특히 그러니까 할리우드의 스튜디오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네.
그대로 갖고 와서 뭐 쇼치쿠
네.
뭐 많이 아시겠지만 도호, 니카츠
네.
뭐 이런 큰 스튜디오들이 일단 활성화가 된 게 한 20년대, 1920년대부터입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스튜디오면서 뭐 배급사인 경우도 있고 스튜디오잖아요. 네. 만드는 예. 제작사이기도 예. 하고 그런 것들 나중에 한번 짚어주세요.
네, 예. 그 부분은 네. 제가 그래도 이제 일본의 네. 스튜디오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네. 말씀드릴 시간이 있는데요.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다 보니까 영화 산업 자체 산업뿐만 아니라 네네. 영화 제작 편수 자체도 1930년대에 들어오면 거의 뭐 할리우드와 필적할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영화의 이제 두 번의 네. 황금기라고 하는 시기가 있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1930년대 네. 중반 그리고 1950년대, 60년대
네.
특히 이제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특히 이제 후반에 속하는 50년대, 60년대의 작품들이
네.
이제 세계 영화제 많이 진출을 하게 됩니다.
뭐 어떤 작품들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몇 개만 알려주시면.
네. 특히 이제 요거는 뭐 깐느 영화제,
네네.
이제 3대 영화제라고 하는 뭐 베니스 깐느, 베를린 영화제 중에서 이제 깐느를 중심으로 한국 영화.
네.
가 수상한 시기
네.
그리고 일본 영화가 수상한 시기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좀 재밌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깐느에서 제일 최고상이라고 할 수 있는 황금종려상이라고
네.
하는 상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일본 영화 수상이 1954년
오.
지옥문이라고 하는
네.
영화입니다. 이 아. 감독은 기누가사 테이노스케
네.
감독의 지옥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고요.
네.
이후에 뭐 카게무샤 이건 1980년.
네.
그리고 나라야마 부시코 이마무라 쇼헤이 작품의 1983년도 작품.
네.
그리고 1997년에 이마무라 쇼헤이의 운하기.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제 50년대, 80년대
그러네요.
97년.
네네.
뭐 이렇게 나눠지고요. 근데 우리나라 작품 같은 경우는 그 깐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작품은 없고요.
네.
그 심사위원상
네네.
에 해당이 되는 게 2002년도에 감독상을 취화선을 통해서 임권택 감독님이 아, 수상을 취화선, 하시고
네.
그리고 올드보이가 박찬욱 감독이
올드보이.
예, 2004년도에 수상을 하시고
네.
그리고 박지가 다시 2009년도에
이것도 수상을 하고 이것도 박찬욱 감독입니다.
네. 그럼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깐느 영화제에서의 수상이라고 하는 게 2000년대 초반 네.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전체적인 일본 영화와 한국 영화가 세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시대별로도 전혀 다르네요.
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일본의 심사위원상도 상당히 많이 받았네요. 황금종려상 이외에도 60년대 보니까
네, 네.
그다음에 뭐 90년대도 있고요.
이치가와 코네 열쇠,
네.
고바야시 마사키의 할복 이거는 63년도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실험 영화 를 주로 만들었던 뭐 데시가와라 히로시
네.
감독이 만든 모래의 여자
네.
스나노 온나라고 하는 이제 원작 소설에서 갖고 온 영화인데요. 아베 코보의 원작을 영화화한 작품인데 아. 이건 64년도
그렇군요.
그리고 뭐 유령 영화 괴담 영화에 네. 해당이 되는 고바야시 마사키의 영화
이것도 60년대입니다. 65년.
네, 65년이고요. 네. 그리고 90년대 와서 오쿠리코에 오쿠리 고에의 작품 중에 이제 죽음의
네.
가시 한국 제목으로는 죽음의 가시라고 하는 작품이 있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 와서는 이제 가와사의 나오미라고 하는
네.
여성 감독입니다.
네네.
이 여성 감독은 너를 보내는 숲.
이런 작품들을
네.
수상했네요.
네.
시대적으로도 다르고
네.
이제 수상한 거는 일본이 훨씬 많긴 하네요.
예, 아무래도 예. 이제. 일찍 시작이 됐고 산업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국가 브랜드라고 해야 될까 이런 네.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네.
이제 60년대 경제적인 발전을 등에 업고
네.
세계에 어떤 문화 발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네.
의도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2000년 이후에 한국이 또 받고 있으니까 네. 좀 뿌듯한 느낌도 들긴
네.
합니다.
네. 네.
최근에 좀 한국의 영화 산업이 확실히
네.
많이 강해졌구나 이런 느낌이 예.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일본하고 한국의 이제 산업적인 측면
네.
그리고 예술적인 측면의 비교를 좀 해봤는데
네.
이제 다음 시간부터 또 일본의 영화에 대해서 알아봐야
네.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청취자 네. 여러분들이 어떤 영화를 보고 오면은
네.
보고 와서 팟캐스트를 들으면 좀 더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다음 시간부터 좀 어떻게 이어지나요?
네. 일단 영화라고 하는 매체 자체가 갖고 있는 게 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시각적인 측면이지 네네. 않습니까? 그렇다 네. 보니까 시각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전달되는
네.
뭐 음성만으로 전달되는 팟캐스트라고 하는 네. 매체 안에서는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의 좀 한계
그렇죠.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미리 공지를 드리고 그 네. 영화를 보고 오시고
네.
그리고 제가 블로그를 간단히 네네네. 하고 있는데요. 그 네이버에
네.
중나귀의 일본 영화 답사기
네,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네. 중나귀의 일본 영화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자료들 오늘 방송한 네네. 부분도 자료들을 올려드리고
네.
그 다음에 소개할 영화들에 관해서도 자료들을 올릴 계획입니다.
네.
그래갖고 좀 보고 오시면 아무래도 영화를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제가 진행을 할 부분은 일본 영화라고 하면 일단 영화에 관심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독 두 분이 있거든요. 그 네. 첫 번째 감독이 현대극을
네.
위주로 만든 여기서 말씀드리는 현대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메이지 시대 이전 이후로 이렇게 나눠갖고
네.
그러니까 그 서양식 옷을 입고 서양식 이야기들
네.
그러니까 현대 이야기들을 주로 다루는 작품들을 만든 오즈 야스지로라고 하는 감독과
네.
그리고 시대극
뭐 예전에
무사들이 네. 나온다든지
네.
뭐 그러한
해안 시대라든지
예.
이런
의복 자체가 네. 이제 예전 의복들을 입고 등장하는 경우
네.
그러니까 옛날 시대가 이제 무대 배경이 되는
네.
그러한 것들을 주로 만들었던 이제 구로사와 아키라라고는 두 감독을
네.
비교를 하면. 일본 영화의 전반적인 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아니면 이후의 세대들이 어떻게 오즈 같은 영화들을 만들어왔고 구로사와 같은 영화들을 만들어왔는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본 영화 문화의 전반적인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두 사람을 뭔가 좀 알아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네, 보고 네. 시작을 하면 좀 용이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대극, 현대극이라고 하는 구분 그리고 쇼치쿠라고 하는 영화사,
네.
그리고 도호라고 하는 영화사, 그리고 도쿄를 중심으로 하는 영화들,
네.
그리고 교토를 중심으로 하는 영화들 이렇게 그래서 일본에서는 흔히 오즈조, 그 구로사와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조는 얘기가. 성이라는 뜻입니까?
아니요, 그
오즈
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즈류라고 해야 될까요?
아,
오즈식,
네네네네.
뭐 구로사와식,
네네.
요거는 단순히 뭐 영화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연극에서도
네.
보면 그러니까 조용하고 담담히 진행되는 영화들 일상 생활에 대해서 담담히 지켜보고 담담한
네.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오즈식의
네네.
연극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야기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감독의 대표적인 작품인 도쿄 모노가타리 그러니까 동경 이야기가 되겠죠. 그 작품과
네.
구로사와 아키라의 라쇼몽이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청취자분들은 그 두 작품을 보고 오면은
네.
아무래도 이 팟캐스트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일단 다음 주는 오즈 감독부터죠.
네. 그럼 네.
동경 이야기.
네.
그 이야기에 거기에 대해서 오즈 감독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한국하고 일본의 영화 산업 예술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비교해 봤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종락 교수님이었습니다. 자, 주제면의 일본 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